제5장 그리스도는 교회의 반석이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주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도 이렇게 인정했고 이방인도 이렇게 인정했으므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주 예수님이 인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인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다고 말하는지 혹은 나쁘다고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귀신 들린 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회방의 말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였으며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분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하였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고 사람마다 달리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알고자 하신 것은 그분에 대해 그의 제자들의 견해가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일반 사람들이 말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제자라 칭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묻고자 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답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구절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두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했고 둘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인격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역사로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은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분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분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역사로 말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에 관한 베드로의 고백이며 주 예수에 관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시인한 후에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며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온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그의 이러한 시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후 이런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기독교 안의 모든 문제의 중심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기초입니까?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며 교회의 기초는 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지금 우리가 전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무엇이 교회의 기초인지 알 수 없고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지도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이 반석은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시인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시인하였으며 교회는 이 시인함 위에 건축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에 대한 사람의 시인함 위에 세워지며 주 예수에 대한 사람의 인식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시인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시인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이것은 그가 받은 것이 하나의 전승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어서 베드로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베드로 자신이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거듭 생각한 끝에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도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시인은 개인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베드로의 영 안에 계시해 주신 것에 근거하며 이로써 베드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인 위에 세워지며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며 또한 이 계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것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시인한 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시인이며 하나님의 계시이며 또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에 대해 문제가 생기자마자 교회의 기초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제목인데 이 짧은 지면 안에서 우리는 단지 부분적으로 언급할 뿐입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주님의 인격에 관해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복음서 안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충분치 않으며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보다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것이며 만질 수 있는 것이 더 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자, 그분이 인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다 인정합니다. 그의 친구, 그의 원수, 모두가 그분이 인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사람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하며 그 아들에게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풍성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 아들의 몸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자신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은밀히 거하시며 이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나타내셔서 사람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분을 만질 수 있게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사람을 표현해내고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분이며 또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타남이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주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사람으로 그의 아들을 힘입어 그분 자신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다거나 그분이 기사를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적은 한 번도 보지 않고도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주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은 그가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원인뿐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계시를 주시어 그로 하여금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기사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기사를 본 적이 없는 사람 또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내적인 눈이 열리고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한 무리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인식은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들의 내적인 인식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외적으로 본 것이나 들은 것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는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주 예수의 인격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주 예수의 직분을 보여주십니다. 주 예수의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직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인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완성코자 하시는 계획을 완성하러 온 자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임을 말합니다. 시작이 없는 그 영원 속에서 주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는 영원 속에서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이 없는 영원 속에서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시작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모든 갈망,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었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는데 곧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분별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단지 그가 죄인이며 주 예수가 그를 대신해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만을 안다면 그가 주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침륜하고 멸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러한 사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아는 한 단체의 사람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에 의해 우리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보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주사 당신으로 보게 하실 때 비로소 당신은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안목이 너무 좁았으며 여러 해 동안 일을 해왔지만 범위가 아주 좁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 넣어사 당신에게 그분이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이미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뜻밖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기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로 주 예수의 기름 부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한 교회의 기름 부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며 교회가 받은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기름이며 교회는 그 머리 아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주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과 속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성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만일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만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방면의 인식, 즉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주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반석은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것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혈육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혈은 혼과 관계 있으며 육은 몸과 관계 있는데 혼과 몸은 우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를 따르던 사람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그분 주위에서 그분을 애워쌌던 사람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나 많은 사람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사상이나 느낌은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일찍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로 교회 안에 사람이 되게 하기에는 부족했고 그들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복이 베드로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선지자와 의인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선지자와 의인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여전히 충분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 중심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의 주님에 대한 인식은 그의 이전의 주님에 대한 인식과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주님에 대한 인식은 외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인식은 영에 속한 계시입니다. 베드로의 이 인식은 내면적인 것이지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만일 지금의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그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여러 해를 지내왔어도 그는 여전히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눈으로 육신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해도 그는 아직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아버지의 계시가 그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계시가 그 안에서 그로 하여금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을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릅니다. 이것은 교훈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며 많은 책을 읽고 거기에서 주 예수는 이런저런 분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 당신 또한 주 예수가 이런저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식은 아버지가 계시하신 것이며 아버지가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기묘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의 제자였다면 주님께 우리가 어찌 당신을 모릅니까?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당신의 부친이 누구이며 모친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들도 알고
당신의 자매와 사촌 요한도 압니다. 당신의 집안을 알 뿐 아니라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압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신 한 가지 일은 그분 자신이 알고 있는 아들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보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인식은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종류의 인식은 참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식만이 진실로 아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인식을 사람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시가 없는 사람은 전혀 아들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힘입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수 없으며 사람이 아버지의 계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들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 계시는 실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계시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이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이 내적인 인식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서 교회가 어떠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바닥 없는 솥에다 밥을 하는 것 같고 밑빠진 통으로 물을 긷는 것과 같아서 완전히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음부의 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제삼 주의해야 할 것은 당신 스스로 생각해낸 그리스도는 시련을 참아낼 수 없으며 능력이 없으며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자신의 두뇌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해내었다면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당신의 그러한 인식의 얕음이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음부의 권세가 오자마자 당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믿을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님이 드러나게 되므로 당신은 곧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를 알았으며 또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결코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주 예수를 부인했지만 주 예수님이 그를 한번 바라보신 후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비록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앎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앎이 있으면 비록 실패할지라도 즉시 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강할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 계시이며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명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며 말재주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총명이나 지혜를 의지해 산출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반석이 아니며 밀면 쓰러지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희망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울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전수하는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전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므로 나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쓸모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영에 속한 인식이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전해진 것에 불과하고 이 귀에서 저 귀로 전해진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것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빛을 받지 못했다면 내 모든 빛이 단지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이 흔들리게 될 때 나 또한 흔들릴 것입니다. 단지 교훈만 있고 계시가 없다면 이것은 영적인 유용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교리라 합니까? 혈과 육이 알려준 것일 뿐 당신 자신이 빛 비춤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왕래가 없는 것은 다 교리입니다. 머리를 사용하여 기억해내고 사상으로 깨달은 것은 모두 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계시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갖게 됨으로써만이 당신은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 계시가 있어서 당신으로 주님을 알게 하는 이러한 내적 인식만이 당신을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한 후에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혈육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충분하게 여기시지 않고 그러한 말이 계시에 근거해야 함을 중요시하십니다. 말의 가치는 계시에 근거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조금 후에 당신이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말이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의 말함은 반드시 계시에 근거해야만 비로소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인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교회의 계시가 결핍되어 있고 무엇이나 다 전수한 것에 불과하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전수는 이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이 결과는 바로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고서 그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것이며 어떤 지방에서 배우고서 그 지방의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훈의 전수일 뿐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교회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중시하지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가 있기를 원하시며 계시가 있으므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빌립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는데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는 침례받기를 구했습니다. 빌립은 내가 만일 일심으로 믿는다면 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그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빌립이 이렇게 한 일을 모방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30분쯤 말한 후 상대편에게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 그를 데려다가 침례를 줍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행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빌립이 이와 같이 했으므로 이것은 성경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말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계시에 근거한 것이면 그것은 능히 사람 안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말씀만을 얻게 할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계시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말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성령 또한 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 사람 안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방식과 모양이 있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말한 것은 오히려 의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한번 이렇게 했으므로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모방일 뿐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내적인 계시에 있으며 내적인 인식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수하거나 모방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계시에 있으며 계시가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교훈을 가지고 생명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구원받은 후에도 또한 교훈을 가지고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단지 교훈을 듣기만 하고 빛비춤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 우리가 그를 도우며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찌 그에게 교리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만 묻고 하나님 앞에서 계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훈만 중시하고 계시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연약함의 원인이며 실패의 원인이며 황폐함의 원인입니다. 당신이 내게 전하고 내가 당신에게 전해주는 것이 많은 교리뿐이라면 교회가 어찌 연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시인임.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요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시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당신은 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듣기를 좋아하시고 얻기를 원하시는 칭호는 우리가 그분에게 당신은 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여 당신은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당신에게 너는 방법이 없어 라고 참소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기도할 수도 없어서 다만 큰 소리로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면 일의 어려움도 사탄의 비웃음도 문제되지 않음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실현당할 때 당신은 일어나서 말해야 합니다. 방에서든 기도 집회에서든 좋습니다. 당신은 예수는 주라고 말하고 주여 당신은 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주님이 듣기 좋아하시며 우리 내면에서도 이로 인해 힘이 솟습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은 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왜 제자들에게 물었겠습니까? 만일 제자들이 모른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묻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제자들이 안다면 주님은 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까?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신 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말해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기초는 주어진 계시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베드로가 그가 받은 계시를 선포해낸 것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분의 걸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말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두셔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마음속으로만 나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것은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께 주여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것 또한 충분치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말하는 것, 입으로 말해내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말해냅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하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말해내며 주님이 누구인지를 말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시인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교회와 음부의 권세와의 관계를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여기에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서 단지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충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안다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생명이 있으며 힘이 있으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번 주님 앞에서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그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고 믿는 것이 효과가 없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일어서서 주여 당신은 주시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마귀를 밟으셨고 당신은 마귀의 역사를 패배시키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주여 당신은 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십니다는 교회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사람이 받은 계시를 선포하는 것 위에 세워집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선포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으며 음부의 권세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이 많은 사람이어서 주 예수님이 몇 번 그의 말하는 것을 저지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 예수님은 그로 말하게 하셨고 그가 말을 다 마치기를 기다리신 후에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 교회를 대표하는 소리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였으며 이 땅에서 찾기 어려운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부가 듣기를 두려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집회 중에나 만찬 집회 중에나 우리 개인의 기도 중에서 당신은 이십니다를 많이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 자신은 이 땅에서 나는 이다라고 하셨고 우리는 당신은 이십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십니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십니다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주님 자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또한 사람이 계시를 받은 후에 그가 인식한 주님을 다시 사람 앞에서와 마귀 앞에서 선포하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후에 주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모는 바로 베드로이며 바의 의미는 아들이며 바요나의 의미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칭하시며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에 의해 복이 있다 칭함받은 시몬은 다른 시몬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계시는 개인적이며 절대적으로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 이 시인 또한 개인적이며 절대로 개인적입니다. 무릇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계시가 없고 이러한 시인이 없다면 그는 이 복에 대해서는 분깃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이 반석은 세 방면의 의의를 포함합니다. 첫째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둘째로 이 반석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계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셋째로 이 반석은 베드로가 시인한 그리스도이며 베드로가 시인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방면을 합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입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짐.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서 베드로는 작은 돌을, 반석은 큰 돌을 뜻합니다. 주 예수께서 여기에서 어휘를 사용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작은 돌인데 나는 내 교회를 이 큰 돌 위에 세우려고 한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는 큰 돌 같아서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의 의미는 너는 작은 돌로서 너 베드로의 몫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분은 많은 작은 돌들을 필요로 하시며 이런 많은 작은 돌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반석은 큰 돌이며 이 반석은 기초입니다. 기초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작은 돌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며 또한 베드로와 같이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를 시인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이 건축은 진행 중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작은 돌 하나하나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주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주인 것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아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분임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이러한 계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과 사망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내적 계시와 입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능력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으며 사망은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